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지방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쫓겨나죠. 그럼 쫓겨나면 참 불쌍하죠? 혹시 집에서 쫓겨나 보신 적 있어요? 그럼 바나바와 이 바울은 그렇게 쫓겨나면서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처지를 불쌍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불쌍 안 해요? 아, 입문은 완수.
이제 그 상황이 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서 가는 과정 자체가 좀 이런
길게 하지 말고. 길게 말하지 말고, 불쌍해요, 안 해요? 안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떤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있는데, 어째어째 해가지고, 쫓기나가지고, 사모님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뭐, 집도 없는데 쫓기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그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대책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불쌍하죠? 못 봤어? 그니까, 봤다 치고.
다른 시작이 하나야.
예?
다른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시작이 되고, 어떤 일에 당연한 어떤 고난의 일부.
고난의 일부. 그니까, 안 불쌍하단 얘기예요?
사람이 남는 바람에는 불쌍해 보이고.
예.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시 대비해 주세요.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쌍해 보일 거고 아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아 어떤 사람은 아주 불쌍하게 볼 테고 어떤 사람은 아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리 본다 본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답변은 아주 중립적입니다. 아주 중립이라서요. 평가하기 곤란한 답이 돼가지거든요.
저는 후자로 보면. 아니, 뭐, 답은 그 밑에 나와있잖아.
뭐라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답 나와있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것도 안 보고. 여기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 그
남아있는 그 전체들이죠. 전체들인데, 네. 거기에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들은요,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다른 도시로 또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네. 예. 그건 뭐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합시다.
신분도 보면 예. 이렇게 핍박을 쫓아내는 거 보면
예.
성령이 막으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키크를 걸어버리면 그렇습니까? 이 일이 마을과 바다다는 자기 복을 자기가 찾다 생각하고 영리한 찾지 않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성령이 그 막으시는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잘 없죠.
그거는 그때 가서 하자니까요.
어쨌든 이 제가 관심을 두고 싶은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느꼈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느낌이 좀 다르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까 누가 그러셨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들이 굴러온 복을 찾어 그러면서 떠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장난삼을 물어본 건데, 혹시 쫓겨나보신 적이 있나요?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도 집에서 쫓겨난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를 내가 했는데, 걔하고 그 여동생 둘이하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한겨울에 성탄절 새벽에 체육국 바람으로 쫓기 나와가 교회 와가지고 떨고 있다가 나중에 담 넘어 들어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고향교회 안수집사로 있고요. 그 밑에 동생 하나는 안 다녀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도 이 가슴이 찡한 게 그때 그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새국바람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눈에 선해요. 아, 어떻게 보면 참, 근데 전 한 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렇게 쫓겨나고 나중에 결국 담 타놓고 들어가고 하는 그 어려움이 결국은 얼마나 큰 복을 향해 가는 길이냐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쫓겨가는데 가는 그곳은 복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은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쫓겨나가면 불쌍하죠. 동네에서 쫓겨나가 보따리 사고 가야 되면요. 불쌍하죠. 옛날에 우리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족보에서 파내버리고요. 문중에서 쫓겨나가고요.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 당시로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위대한 사역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막 엄청난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것은 결국은 참 복된 길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 시내에 어느 교회가 말썽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여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건 이거하고 비유하면 어떨까요? 그 교회가 시끄럽고 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항에 교회가 여러 개 생겨났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비슷한 경우겠습니까? 다른 경우겠습니까?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싸워서 또 누구를 쫓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여러 개 되지 않았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 내에서 쫓아내고 싸운 것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쫓아냈고 싸운 분들에 대한 뭐 책임이랄까 그건 반드시 져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가 더 세워졌다고 해서 그건 복받을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경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공격을 해서 쫓겨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전 여기 송도에서 크면서요. 그 잔디에 불장난 참 많이 했습니다. 잔디에 이렇게 불붙이나 놓고요. 끈 닫고 우통 벗어가지고 이렇게 팍 때리고 보통은 속까지 이렇게 끄기가 잘 두들깁니다. 그럼 잘 안 꺼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퍽 때리면요, 불티가 풀 날립니다. 날개가 떨어지면 거기서 또 붙어요. 따라다니면서 끄다가 그게 재밌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칫하면요, 감당 못할 정도로 번지면 이제 옷도 붙어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두들기고, 심지어, 야, 굴러라! 그래서 애들이 굴렀던 기억도 좀 납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요 그런 걸 요원의 불길이라고 그러나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더 크게 번졌고 그곳 그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일은 없겠지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복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우리 자체가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집을 사서 아니면 뭐 성진을 잘해서 잘 사서 그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요 자체가 복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한 핍박받고 쫓겨나가도 여전히 행복한 것이고요. 뭐 여기 아니면 또 어디 없나? 거기 가서 또 떨어지면 그게 또 불질러 뿌린대요. 뭐. 그래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상치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지는 한 번쯤 꼭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나 이들을 쫓아내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장으로 가십시다. 14장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읽어보라 할 테니까요. 1절에서 7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목만 정해보세요.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제목을 달아놓고 제가 아 그렇겠네 하시면 나중에 살해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붙여서 설교를 할까? 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예.
현명한 선택.
아 현명한 선택. 그 아주 저 뭐라 그럴까요? 고전적이고 점잖은 제목이네. 현명한 선택. 선택 잘 하라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선택을 잘 했어요?
유대인을 따는 자도 있고,
예?
사도를 따는 자도 있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떴던 느낌이 자꾸 든다.
어디서 많이 안 떴던 느낌이.
아니, 어느 본문을 택해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고요. 어쨌든 좋은 저 제목입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셔요? 제가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뭐, 제가 이거 할 필요가 별로 없겠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아, 맞습니다라고 동의하시면, 아, 예전에 제가 할 일이 있구나. 다른 제목 없어요? 제가 찍어놓은 제목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씀 중간에 있죠? 주께서 그 다음에 저희 손으로 제가 정해놓은 제목은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게 어떻게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들은 누구죠? 뭐 말할 것 없죠?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정돈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3절 잘 보세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럼 보세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러죠. 말씀을 누가 증거해요? 주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니, 여기 있는 표현대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좋습니다. 근데 한자 더 붙이셔요. 자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요? 자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핵심은 자기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조금 이상하고요. 무슨 도구를 써서 주님께서 자기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손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겉으로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핍박받아가며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자기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빌어서 하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이래 말하면 좀 섭섭하네요. 아니 그러니 우리가 생고생감서 다 했는데 우린 뭐냐 도구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일에 쓰임 받은 자체를 이 사도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목격한 누가가 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 선생님들을 좀 뭐라 그러나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원론적인 연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가끔 어떤 분들이 이름 잘못 붙였다고 늘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 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그렇다면 예수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왜요?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을 친히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예수 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바울은요? 주체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농부가 밭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뭐 농기구한테 야 오늘 네가 큰일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 따지자면 성령행전이다 예수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책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요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서 일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하신 분은 주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가하셨고 사도들은 도구처럼 쓰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판정을 하시면 예수님 이거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어려울 텐데요. 자, 이걸 성령행전이라 할까요? 예수행전이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이라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다 뻔해요. 사도행전이라 해라. 왜요? 이 사도들의 수고나 노력을 예수님께서 절대 가볍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들 교회 가시면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백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래서 일을 더 한다면 저희 손으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면 사도행전다운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서도요, 이런 눈으로 봉사할 수 있으리란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목 괜찮죠? 우리가 다른 데가 팔아먹지 마세요. 제가 아직 하지도 안 하고 제목만 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팔아먹으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팔아 넘기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목에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실 거라는 생각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전하고 그러십시오. 얘기하셔요. 전 조금 서운한 게, 예전에 성경 교재 비슷하게 좀 잘 해놓은 홈페이지가 없을까 싶어서 좀 뒤져보다가 신경질이 난 겁니다. 없어요. 쪽대기 비슷한 것만 많아요. 그래서 에이, 이럴 것 같으면 내 것도 시원찮긴 시원찮지만 그래도 내 거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쓸만한 홈페이지는 전부 유료화 되어버립니다. 교회 자료를 제공하고 성경 자료를 제공하는 책들, 저 홈페이지들 왜 자꾸 유료화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저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유료화하지 말고 누구나 접근해서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누가 처음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누구 거다, 이게 무슨 특허도 아니고요. 성경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어느 신학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산 거는 아닌데 누가 줬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가 그냥 성질이 팍 나버린 게, 거기에 나와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그분의 독창적인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었고 알만한 이야기들, 또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들인데 끝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요, 인용 저작권 그 문제가 붙어있어요. 인용이나 복사하거나 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죠. 신학교수가 그럼 그런 책 왜 만들어요? 자기만 읽고 치우란 얘기예요? 아니면 책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들은 이야기는 이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싶거든 어디 가서 열심히 전하라고 해야 될 건데 함부로 인용도 하지 말고 복사도 하지 말고 무엇 하지 말고 그럼 책 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 아 이분이 정말 연구업적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얘기만 해도 한 절반 정도 들었는데 뭐 이런 걸 갖다 긁어 모아가지고 편집 비슷하게 해놔놓고는 저작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따가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얘기 하자면 또 있습니다. 기독서점에 가가지고요. 성경 요 페이지만 복사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거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옛날에 다른 번역 그 인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그 성경은 되게 없고 사실은 제가 필요하진 않은데 그것만 조금 인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 선생님 가서 요 복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대요. 그 서점에 다시는 안 갑니다. 기독 서점이면 돈이 목표가 아니고 어쨌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 한 페이지 복사 정도는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점은 다시는 안 갔습니다. 괜히 그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 손을 빌어서, 무슨 말씀이요? 사도들의 자기 얘기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 말씀을 전거하셨더라. 여러분, 설교는 누구 말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시작을 했네. 이러려면 가슴이 조금 아파야 됩니다.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는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지 분간도 안 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은 설교에 문제가 좀 느껴지는 설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의 시간 목사님들이 먼저 알아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가끔 좀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땡땡땡 찍었지만 그 뒤에는요 자기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그 다른 일반 책하고 참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하고 차이점을 만약에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책 읽는 거나 성경책 읽는 거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 이고니온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데도 왜 그 오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리죠, 그만. 왜 있었을까요? 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는 이제 추측이고, 혹시 그 본문에 뭐 답이 없냐 싶어.
아니, 이게 우리가 돈을 안 하니까 자꾸 쫓는 자도 있었다고.
네. 필요가 있었으니까 맞는 말인데, 필요 없는데 그 남자가 그 박해 속에 오래 있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그 필요가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었죠. 예? 박해하고 두들겨 패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 전하는 그 와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도 굳이 오래 있어야 할 이유는 뭐였겠느냐? 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래 있었죠. 아마도 이런 때일수록요. 거기에 처음 믿는 형제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놓고 떠나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풀 떠나버리면 금방 믿기로 했는 이 사람들은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린 신자나 초신자들 함부로 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동해서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이 성도들 도와주려고 아직까지 버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틸수록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독이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을 돌로 치려하다가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고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나중에 거기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아마 약이 바짝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그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처절한 장면을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이 거저먹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저로서도 많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6절에 보시면 그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밑에 섬 이름은 구브로고 섬을 건너서 육지로 올라오면 지역이 밤빌리아고요. 밤빌리아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위에 지방이 루가오니아입니다. 대강 그렇게 지명을 큰 지명이니까 기억을 조금 해 두세요.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처음 만난 도시가 루스드라인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은 뭐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왜 고쳐줬어요? 구절 중간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러죠. 바울은 사람을 탁 보면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던 모양이죠? 아, 여러분 누구 딱 보면 아, 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이던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바울이 뭘 보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을까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 앞에 보세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거든 앞에서 아이들 많이 앉혀놓고 설교를 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렇게 보면요 유독 눈길이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죠? 집중해가지고 아 눈이 반들반들하고요. 집중하고요. 그러고 뭐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고 하는 이 반응이 있는데 그게 눈이 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반면에 또 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졸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사람들 눈이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울이요 그 안전뱅이를 주목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식으로 말해서 눈이 반들반들하고요. 전하는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달랐다는 걸 염두에 두고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바울은 뭐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탁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한 사람도 못 전하고 막 쓸쓸히 돌아선 적은 있을까요? 전한다고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이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도 닥칩니다. 우리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안전뱅이가 눈에 뜨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 열심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듣는 그 자세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저 경상도 사람요 참 점잖해서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속으로만 넣어놓지 감동이 돼도 겉으로 표를 잘 안 내요. 그냥 막 아멘 하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해도 그냥 막 또 이렇게 그냥 점잖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부흥에 인도하시던 분이 경상도 오면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 도대체 듣는 겐지 안 듣는 겐지 경상도 사람들이 확실히 좀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저 혹시 저 고향 충청도 계셔요? 한번 욕을 좀 하더라도 이해하셔요. 충청도 가서 전도하면요 교회 안 가겠다 소리는 안 한답니다. 아, 예, 그래가 다 간다 그래요. 그런데 안 와. 이게 아주 예의 바른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그래서 아,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온대요. 경상도 사람요. 와, 오라 해도 간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간다 소리 하면요 확실히 옵니다. 오는 게 나아요. 어느 지방 사람들을 선다는데 더 약이 오를까요? 어느 쪽이 낫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방 사람 예를 들어서 충청도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경상도보다 훨씬 양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방색 차이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 차이 비슷하게 저쪽 가서 집회하면요 그렇게 반응이 빨리 오고 하는 사람이 힘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이 경상도 오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으냐고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내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저는 끄떡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나도 그러니까요. 근데도 뭐냐면, 그래도 다 듣고 있니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특히 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면 좀 그렇습니다. 안 듣고 장난 다 치는 것 같아도 걔들은 장난치면서 듣는 귀가 있어요. 듣고는 있어요. 그걸 모르고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면 참 속이 터져 못한 길이에요. 듣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게 또 알아듣기나 듣나 마나 싶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끔 저기 저 충청도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이나 끼어가지고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신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경상도에서 그런 모습 발견하기 조금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으시고, 바울이 전할 때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거나 뭐 했을 때, 바울의 느낌이 확실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요? 엄청난 복을 준 셈이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그저 일어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겉으로 꼭, 그런 자세를 보이자, 그런 얘기 보다가는요, 우리, 뭐, 겉으로 그런 자세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뭐 꼭 말씀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령,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꼬박 넘어갔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 귀신 돌렸다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그래, 깜빡 넘어갔죠?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저놈 때려 죽일랭이라 그러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았고요. 심지어 누구는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 주일학교, 제가 이교회 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름 나가가지고요, 그 바울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때 같이 갔던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이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날이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한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하하,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뭐 해야 되겠구나, 가르치고 더 해야 된다 그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놀란 겁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요. 그 얘기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비선 이래 졸다가, 내가 그래도 유두고보다 낫잖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거 제대로 안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천지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해야 듣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될 문제고, 또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겠다고 버티면요,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절름발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다. 근데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요, 갑자기 사람들이 11절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바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 했는데 바울의 반응이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 가가지고요, 뭘 준비해가 옵니다. 준비해가 오는 걸 보고 바울이요, 아이카이 큰일 났군 해서 옷을 찢고 뜯어 말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던 것을 아마 이 두 사람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최소한도로 루가오니아 방언은 모른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언어는 뭐겠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도 알고 바울도 아는 언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당시 로마 사회의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언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로 소통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요? 왜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이 지방에 누가 오니 하니까요. 너무 놀래면요.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가가 영어를 잘 해가지고 뭐 이래 이래 하더라도 너무 놀래버리면요. 엄마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그 칼기 폭파범 김현희 한국 사람 행사를 안 하고 꼭 일본 사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꼭 일본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수사관들이 24시간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 갖다가 들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놀래키거나 해야죠.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바로 너 일본 사람 아니잖아. 요거 하려고. 그래서 사용했던 방법이요. 목욕탕 같이 가가지고 뒤돌아 앉았는데 뜨거운 물 갖다 팍 벗었단 겁니다. 그때 뭐라 했는지 그 기사는 없고 그냥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끼얹었고 뭐 이랬다 한 얘기죠. 그런 얘기죠. 한국 사람이 아무리 일본 사람 행세를 해도 뜨거워가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본말 안 튀어나오고? 한국말은 튀어나올 수가 있죠.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으면 갑자기요 쓰던 말을 안 쓰고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 튀어나왔겠느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놀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뭔가 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한 겁니다. 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무슨 신이요? 뭐 내가 할라카 그건 우리 다 알아보면 미리 알아보면 스스라고 된 게 사실은 제우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허메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헤르메스입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높, 아들 얘기를 합시다. 누가 더 높아요? 처음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대장이고 바울이 그냥 따라가는 보조로 갔는데 갔다 도중에 바뀌어가지고요 누가 더 나서가 설치는 거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설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열을 어떻게 알았나 봐.
외모가
아 외모 보고 어떤데요? 바나바가 크고 점잖고 풍채도 있고 그거 말이 되는 게 바울은요 외모는 시원찮았다고요. 못생겼고 뭐시기 좀 안 좋은 얘기는 다 해놨더라고요. 눈도 시원찮고 키도 작고 이마도 훌렁 까졌고 뭐. 근데 좀 안 좋아 키로서니 너무 그러는가 싶어요. 외모가 좀 그랬다 그러니까 고만마 상상력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아주 못생길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요. 어쨌든 외모상으로도 바나바가 점잖고 나이도 좀 더 들어 보이고 잘생겼고 막 그런 측면이 있기는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바나바가 입이 조금 무겁고 여기 본문에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임무로라고 말한 걸로 봐서 주로 말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바울이 했습니다. 바나바는 뒤에서야 점잖게 지켜보고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주신으로 받고 바울을 요즘 말로 하면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그 전령 요즘 편 빌리면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신이 있고 그 앞에 그 뜻을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준비했어요?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소와 화관. 소는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요. 화관은 뭐 걸어들이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모닥한 걸 안 겁니다. 말로 소리칠 때는 몰랐는데 가서 오는 걸 보고 바울이 놀래가지고요. 옷을 찢고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생스럽게 전도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재밌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내가 저 뭐야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나 가겠노라. 이래 보면 예수 잘 믿겠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 딱 없어질 끼고, 그 다음에 나 갈 테니까 이제 이거 없애고,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러고 썩 하면, 작전상 그거.
예? 그걸 또 우상을 더 죽이는 계기로, 그 바울이 우상 하겠구나. 그렇죠.
겉으로는 성공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다 같이 부르면 되잖아요. 난 대단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아니, 타협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한꺼번에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
그 답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다. 그 대답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보다 저는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틀림없이 그랬으면 뭐 이 동네 사람들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아니, 근데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그 당시 바울의 그 마음 상태라든가, 심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나의 종이라는, 정말 종이라는 그 신분을.
예?
당시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요. 전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형식적은, 작전상으로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는 절대 설 수 없죠. 종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어떠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위치,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좀 진도가 느리더라도요. 또 열매가 좀 적더라도 난 하나님이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작전상으로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 꼭 거짓말이 아니고 남을 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그런 거라도 막 작전상으로도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욕 좀 할 줄 아십니까? 뭐 혹시 화가 되게 나거나 뭐 어디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할 때 욕을 한 마디쯤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와. 저보다 센데요. 욕은 하고 싶은데도요. 배운 게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욕이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평생에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에서 참 제가 희한한 사람 만났는데요. 우리 그 부대에서 그 우리 그 군인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되게 부렸나 봐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새벽에 말 안 듣다가 그 우리 때 그 상사 젊은 상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집합을 시켜놨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했습니다. 남자 같은 거 죽었습니다. 집합을 시켜놓고 이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타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17살 때 군에 들어와가지고 상사가 됐는데 젊어요. 40대도 내가 보기엔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일찍 군에 들어와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내맞아보거나 모욕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거나 싫은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날 우리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기합도 안 받았습니다. 나 그런 군인 처음 봤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욕도 안 하고 군대에서는요 훈련소 가면 우리 갈 때쯤 돼가지고 훈련소는요 이 체벌 금지 절대 못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요, 욕밖에 안 남아요. 심지어 심할 때는요, 조사만 빼면 다 욕입니다. 못 피니까. 할 수 있는 건 욕밖에 되겠어요? 그런 군대에서 상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욕도 안 들어먹었고, 뇌도 안 맞아봤고, 기합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합도 뭐 잘 못 주더라고요. 흉내만 내고 잘하라고 해서 다 불러보냈거든요. 나 그때 그 참 희한한 군인 만났다는 생각도 해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가끔은요, 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말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욕이 생각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요,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겠나, 그죠? 빚받으러 가가 빚받아 오겠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 바울 보세요. 형식상으로든 뭐 작전상으로라도 상상도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아까운 생각 들어요. 잘했으면 그냥 막 그 마을을 통째로 다 아는 긴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저 가서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 막 갔다 그러면 외상값 싹 받아오는 이런 사람 될랍니까? 아니면 가가 말도 못해가지고 결국 받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 될랍니까?
둘 다 안 해요.
둘 다 안 해요? 아니 그럼 빌려주질 않았던데. 험한 세상 살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약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는데, 뱀의 지혜는 없이 비둘기의 순결만 갖고 살면서 참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마음대로 지혜도 좀 필요합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차라리 비둘기의 순결이 낫긴 해요. 그러나 그 뱀의 지혜도 좀 갖고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참 격한 사람이고 과격한 사람입니다.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전혀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때로는 뭐 과격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싸움도 하고 뭐 주장도 강하지만은 딱 물러서야 할 위치였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러서야 할 상황이다라고 할 때 깨끗이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바울이 참 존경스러워요.
바울 같은 이제 구약의 다윗도 바울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열이죠. 참 열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막 다다같이 부르 울부짖는 부르 어려운 말을 씁니다. 포효하는 이런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자리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할 때 깨끗이 물러나가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싸우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중지, 그럼 딱 중지해야 된다. 언제? 그건 들었던 기억만 생각나. 교회 안에서 죽자 사자 싸우다가도요, 세신자가 딱 나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참. 왜요? 한 영혼을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이거 감고 죽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리 싸우고 싶더라도 싸우다가도 새신자 하면 딱 멈춰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괜히 옆으로 좀 많이 세신다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 내가 이분이 바로 제우스고 내가 이 루가오니아 지방을 전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막 그래 한마디 했으면 한방에 다 돼버렸을 건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 못하게 말리면서 설교를 한마디 하죠. 그 설교를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지난번 13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설교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셔요. 뭐 짤막한 핵심이지만 그 13장에서 했던 설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13장의 설교는 봅시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가다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멈췄죠? 다윗에게로 멈췄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모세까지 갔고 바울은 그 설교에서 다윗까지 갔거든요. 다윗까지 간 이유가 뭐였죠?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로 훑어갔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전혀 없고요. 뭐만? 하나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럼 앞에서는 왜 안 그랬는데? 13장에서는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하고 전부 예수님 얘기만 했는데요? 상황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 누가 마음문 닫고 있다고요?
유대인이 아니지.
아, 맞아요. 여긴 유대인이 아니지. 그러세요. 가만히 있으면 답 나온다니까요? 이리 자꾸 떠들다가 답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크기와 대상이 달라요. 13장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여기는요? 루가오네아 지방, 그러니까 헬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방,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 알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다 아는 얘기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사람들은 천지 만물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우스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들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독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론이라고 합니다. 왜 다르냐? 대상이 다를 경우는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쪽이 맞나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그 조금 오해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성경을 다 압축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우리 상전은 여기 말하는 상전은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끌고 오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 있어.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파 대 예수님 파 파가 갈릴 경려가 있는데 반격.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고 물으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을부터 뒤태 지나가면 일사 다윗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다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지금 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거 한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창을 쳤을 때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이루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답하나, 예수님이라고 답하나, 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전제를 미리 해놓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고 할 것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방법은 예수님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리 말고 요즘은 교의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조직신학. 조직신학 하는 게 이 성경 전체를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한 그 신학을 말합니다. 요즘 이걸 교의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항목을 기독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항목을 신론, 그 다음에 뭐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나갑니다. 이 순서가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서론이 보통 있을 수 있는데 서론을 떼고 본론 들어가면 1번 항목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요. 기독론 아닙니다. 인간론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세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아니, 제가 받는, 조직신학이나, 뭐, 책이나, 뭐, 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해나간 주도적인 분이 그분이시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고마운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아이들이 말이에요. 돈 벌어온 아버지는 생각 안 하고 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해주는 엄마만 좋다고 해요. 용돈은요? 엄마가 주거든? 아빠가 좀 섭섭해하면요. 아빠 나한테 준 거 뭔데? 철없을 땐 괜찮습니다. 나중에 철 들어가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가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임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줬잖아. 그걸 아빠 입으로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비교라고만 생각하시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가르쳐 놓는 거는 뭔가 이상해요. 빠진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꼭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걸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또 그래 가지고 또 어디 가가 야 그거 아니다 예수님 가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을 성경에 확 읽어가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그거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폭넓게 또 시각을 좀 더 넓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어느 순서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가르치는 것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긴 하나님을 가르치면 당연히 그 밑에 것도 안 가르칠 수는 없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가르친다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을 안 가르치면요? 이것도 얘기가 안 돼요. 잠깐 이것이 딱, 아주, 이, 뭡니까, 체계적으로 잡혀야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뭘 가르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잘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 가르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인 행적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
뭐 웬만하면 하산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 요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테두리가 되죠. 그래서 설교나 가르치는 것이 늘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이 부분을 배경에 깔고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때 뿌리고 예수 때 뿌리고 사람의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했다 그것만 말하면 확실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이제 16, 17절 보세요. 성경 말씀이나 전도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도요.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그러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연현상 일어난 이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반은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온전한 신앙에 이를 만큼 다 알 수는 없지만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과학자들 그 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그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걸 열심히 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꺼버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된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열심히 열심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결과적으로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저 세계가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는 저절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죠. 우린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 뭐 그게 복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복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저절로 되는 건가? 제가 저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수고는 엄마가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 사람이 되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자라나라는 게 엄마가 손대기 전에요. 아, 자체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다 돼 있어요. 애는 그 순서대로 갑니다. 엄마는 옆에서 예, 보조밖에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배속에 자란 애를 낳기 싫다고 안 낳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안 나오려고 미리 넣으면 나오나요? 다 때가 돼야. 심지어 저는 그 이빨 때문에 갔다가 참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빨 이것도 의사 말대로 보면 참 희한합니다. 태어날 때 이빨 개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빨이 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유치?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커가지고 사는 이빨이 있잖습니까. 그게 안에 개수가 미리 다 들어있대요. 쉽게 말하면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고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진짜 놀란 거는 제가 옛날에 그 이 아래쪽에 그 이빨 하나 뽑으러 갔다가 혼났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그냥 잘 빠지겠습니다. 빼봅시다. 그거 빼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두 시간 땡겼습니다. 아야 하면 또 마취약 놓고요. 땡기다가 또 아야 하면 또 마취약 놓고요. 이래가 두 시간을 땡겼는데 상당히 맡기겠어요. 한 10년 전 지난 다음에 또 데려갔거든요. 우연거. 그래가지고 간호사들 그 이야기 그랬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빨 하나 아 그때 왜 그래 됐냐 하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이거 시근이 삭아가지고 이빨이 뼈에 붙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붙어있으니까 땡겨도 안 떨어져가 그래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예전에 제가 그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뒹그시 웃으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이빨이 심겨져 있는 강도가 밑에 가고 위에 가고 다르기 때문에 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아니, 우리가 이빨이 여기 박혀 있으면 그냥 박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박힌 이빨하고 위에 박힌 이빨하고 강도가 다르세요. 어느 쪽이 있을까요? 왜요?
밑에하고 위에서 눌러주니까.
위에서 눌러서요?
아니, 위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할 때, 하다 볼 때, 바탕이 초가 든든해야 되니까.
위에 이빨은 가만히 있고, 밑에 이빨이 자꾸 놀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는 놈이 든든하게 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왜 이빨 하나, 왜 구석구석 하나, 아니면 이 만물 하나 하나가요? 다 그런 놀라운 분이 거기에 맞게 설계가 다 트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랜지 아십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아주 간단하게 뽑고 나왔어요. 근데 이빨 뽑은 거 보다가요, 옛날에 내 두 시간 땡겼던 거 그거하고, 이번에 쑥 빠진 거하고, 이거 보다가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밑에 박힌 거하고 위에 박힌 거하고 강도가 다르다는 말에,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진이 이건 참 쉬운데. 예? 아, 그것도 좋은 말이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은 좀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19절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판국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 이게 안디옥이 돼요. 쫓겨난 데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곳이 아닙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큰 유명 말씀드릴 때 그 밤빌리아라고 그랬죠? 밤빌리아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 쫓겨나와가지고, 도망왔던 곳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결국은요, 돌로 쳐 죽여버렸죠. 바울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척 했을까요? 두 번 저 가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아픔이 덜할 건데요. 죽은 척 하고 있으려면 반전 죽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이 바보다니. 돌로 때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갔다가 정벌 갖다 내버려뒀다 한데. 죽었다고 봐도 되고, 반 죽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되겠고, 그럼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되게 아팠을 겁니다. 아프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그렇게 아프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아, 예수님은 나보다가 더 아팠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
아, 옛날에 저 했던 사람? 바울 때 많은 이런 사람 여럿 있죠.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누구 생각났을까요? 저는 예수님보다도 바울에게는요,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말이죠. 바울은 평생에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그럴 때에,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돌로 쳤던 것을 아마 못 잊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쳐지는 사람. 스데반 아니겠어요? 나중에 바울이 저 하늘나라 갔어요. 스데반을 만날 겁니다. 둘이 만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둘이 만나면? 미안하네. 아, 미안하네, 이래요? 아프더나 가는 게 나도 맞아 보이지. 아프더라.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미안하네 이러면 될까요?
그때 몰라서 그랬네.
그러면 좋습니다. 바울이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네. 이랬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괜찮아. 진짜 멋대가리 없는 사람들 할 수 없어. 경영 사람은 제일 멋대가리 없어.
맞아, 맞아, 뭐 약수지.
아니, 이도 맞아, 뭐 약수지.
말 없이.
아, 말 없이 끌어안는데 너는 경상도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봐라. 충청도 스타일로. 저는 생각에, 막 일찌감치 이 좋은 곳으로 보내줘서 고맙네 이러지 않았을까. 다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보면 참 재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두셔요. 그 옛날 일이지만 그 비디오로 잘 떠놓으라고. 나중에 우리도 가거든 한번 봐야 되죠. 그냥 성경 보면서 이런 상상이 우리가 즐겁게 해요. 어쨌든 맞았는데요. 바나바는 어디 가버렸어요? 틀림없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텐데 바울만 돌에 맞아 죽고 바나바는 얘기 없네요. 그 이튿날 바나바를 또 만났다는 걸로 봤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뻔하죠 뭐. 유대인들 한 무리 와가지고요. 정식이 자박 했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도망쳤죠.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창계도 도망갑니다. 그럼 바울은 도망 안 갔을 거예요? 가나가 잡혔다고 봐야죠. 바나바가 의리 없어요? 제 생각에는 둘이 같이 도망을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타겟을 바울로 삼았을 거예요. 왜? 이게 맞아가지고 주로 말하고 뭐 하는 건 주로 바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켓을 아마 바울로 잡아 저게 덮고 바울이 잡혔을 것 같고 바나바는 간신히 도망을 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뭐 나쁜 사람이거나 멋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게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봤더니 빌었는데 이게 이튿날 뻘떡이려고 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압니까? 맞아요. 어떻게 나가요? 맞아도 또 일라고 맞아도 또 일라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덩치 크고 뭐 힘 좋고요. 그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아는 쪼맨한데 패도 패도 안 자빠지고 자빠졌다 일어나고 하는 거 요거 무섭습니다. 보통 두들겨 맞으면서요, 패도 패도 일남놈이 일남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날 찍이라잉. 내 못 찍이면, 못 찍이면, 그 다음 니 죽는다. 이 카면서 패도 패도 일나는 놈은 이거 무서운 놈입니다. 저런 놈은요, 겁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터지지만, 니 돌아서서 때 한번 봐라. 어디가 돌 들고 가 찍어본다. 이카고 나오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 친구들이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조그만해요. 군에 가가지고요. 군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그 무서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는요. 잘 듣는 것도 한정이 있다 싶으면 제 친구 한 놈은 거꾸로 놓은 겁니다. 고참이 패는요. 날 죽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내가 안 죽으면 니 죽었다. 이하고 의리 맞는 거예요. 태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우젠 녹화니까. 밤에 보초 나갈 때요, 총에다가 총알 넣어가지고, 다른 곳 참여, 그 수시가 깨웁니다. 야, 일라. 그 참 질려버려요. 그 이튿날요, 또 실컷 두드게 맞습니다. 그럼 막 대박. 그러면, 그게 보초 맞는 게 아니래. 박살은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보초 나갈 땐 총알 채우고 나가니까요. 내가 또 수시 깨웁니다. 고참이 못 이겨요. 이 자식 군대 생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초 쓰고 있는데요. 고참이 시 나타나디, 저, 보통 그, 암구어 그러거든요. 못 쓴다. 보통 고참이, 어이, 내다. 어이, 내다. 방한테 땡겨봅니다. 저 그래도 가거든요. 이 새끼 내다 하고 총 잡았는데 방한테 땡겨봐. 그거 땡겨도 하는 건 없습니다. 암구어 물었는데 대답 안 해서 쐈다 그러면 고참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책임이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아쇠 쏠 준비떡 이런 거 덕거덕거리면요 하얗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고참들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고참들이 이 쪼맹한 쪼맹이 하나를요 못 갈바 되니까 아 저놈한테 못 당하겠다 되면 그다음부터 편합니다. 못 갈바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봐볼려? 아니 놀러 때려가 죽겠다고 갖다 내밀는데 그 다음 뻑뻑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걸 경상도 말로요 징그럽다 그러는 겁니다. 징글징글하다 그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그 성내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두 줄 땄다 그가 갈라놓으세요.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라고 말하죠. 거기 왜 줄거놓으라고 하냐면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20절 끝에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베까지 가서 이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돌아오잖아요. 요게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더베라는 걸 뭐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겠습니까? 그래,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요. 또, 그 박해가 심한 곳이니까 권면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쓴 표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다, 그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 예. 2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는 게 맞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예수 믿으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하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저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하셔요. 자꾸 하셔요. 이게 정돈이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고 뭐 육신은 알라가지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식적으로 조금 박해를 했는 당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박해를 했어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은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외에 정책적으로나 그 이해관계가 긁혀가지고 나중에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조직적이나 정책적으로 그 박해받던 시절은 아닙니다.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헤롯 그 당시 시대
헤롯하고도 관계없고요. 여기는 뭐 이방지역으로 넘어왔으니까 황제나 총독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입니다.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박해는 주로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나중에라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까? 환란은 많이 당합니까?
저는 환란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복을 받고.
어차피 이거 좋은 길이니까.
예수 믿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고 고생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 복이라 그러면 귀가 번쩍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그것만 외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옛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눈감으로 해놔놓고 그냥 고무신 훔쳐갔더라. 그게 복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이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일제를 하는데 세상적인 상황까지 저는 세상적인데 그러더라고. 그 혼자서 나죠. 뭐 자기가 외부에서 본 교회인데 모습이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힘든 길인데 뭘 하시나요?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고요. 게으른 사람 절대로 예수 못 믿고요. 욕심 많고 무한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실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게 복이죠. 복은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전도할 때 그 개념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뭘 받는 것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빨리 배우고 그렇게 커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그 환란을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적시에 잘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을 너무 이 땅에서 그 누릴 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요. 적어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을, 내가 이런 양보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막 내 성지식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고 더 많이 믿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가르쳤네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읽으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우리는 쉽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 도라고 되어 있죠. 도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도를 전했답니다. 길도. 길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했으면 아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길을 전하면 예수님 전했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 왜 도를 전했다고 말하죠? 도 닦는단 말 있죠? 우리 말이에요? 도 닦는다. 도 닦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이제 나가는 도 닦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어떤
가야 할 길을. 아, 그 참 좋은 답입니다. 가야 할 길이래. 우리나라에는 도사도 많고 도 닦는다 그러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리말로는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적인 의미에서 도 그러면요,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 도가 성경에 번역이 될 때 다른 데서는요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도가 그 헬라말로 하면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많이 들으셨죠? 로고스는 다른 데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우리 성경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번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스의 본래 의미는요, 이게 그 이성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이성하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른 분별력.
그러니까 말이면 다 로고스가 아니고요, 이성에 의해서 잘 정제되어진 말만 로고스예요. 정신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대는 말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란 단어를 우리 성경이 말씀으로도 번역했고 도라고도 번역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담으신 그 말씀, 그것이 곧 도라는 거죠. 조금 뭐 길어졌습니다만 매듭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26절을 보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네? 아지트. 교회에서 아지트가.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내가 그 바울과 바울이 처음 시작했던 예. 그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시발점이죠.
예. 자꾸 들으면서 나중에 늡니다. 자꾸 들으면서 굉장히 늘어요. 제가 시원답 갖춰드릴게요. 파송한 곳.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선교사를 예, 예. 파송한 곳은 선교사가 그 교회를 보고 아지트라고 한다. 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가는 거는 이게 이제 지나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나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랬던 곳.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했던 그 일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두 사도에 이룬 그 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한 곳이더라. 안디옥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교회를 모아.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모아죠.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으면 이게 왜 저 교회 끌고 모은 겁니까? 건물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러죠.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늘 고백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면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했지 이러시겠어요? 너희가 한 일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일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 여행을 끝내고 거기 안디옥에서 오래 있으니라고 말이죠.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요. 15장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만납시다.